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지요.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또 잘났다고 해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기꺼이 자신의 자궁을 빌어준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있음 덕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곁을 지나쳐간 수많은 사람들과 맺은 관계, 그 경험 덕분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산다라고 하면서 혼자 힘으로 충분한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머물고 지나간 자리에는 늘 상처와 아픔이 깊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혈연이나 민족이나 지연을 기반으로 한 민족을 생각을 하지만 본래에는 수많은 소수의 떠돌이 집단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예로 또는 나그네로 애굽에 머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유를 찾아서 함께 길을 나서게 됐고 이 가나안이라는 소망의 땅에 근거를 잡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그 공통의 경험과 고백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국가나 어떤 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로 붙들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들어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조건으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관계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법을 잘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하면 이혼하면 속절없이 남남이 되고 말죠. 언약이 파괴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셈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이, 이 귀책 사유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몸이 달아있는 건 이 관계의 피해자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관계의 증거인 그 당신의 그 법을 그들의 마음 안에 주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돌판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데 마음과 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입니다. 레브.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레브라는 단어가요, 어떤 대목에서는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과 법인 토라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법을 그들의 마음에 전해주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당신의 절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자 마음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의 법 안에 담겨있는 정의와 공의 또 자비와 인해 그 모두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어디 있다고요?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지가 않죠.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법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함께 있다면 그 마음은 그리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같이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불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새겨놓은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인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견고한 게 우리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작은 시련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만큼 허무하고 연약한 게 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정작 이 물음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물음입니다. 과연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될 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이 복되다 하는 것들, 그거를 새기기 위해서 온통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담아드렸던 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교 전통이 세워지기 그 훨씬 이전에 신비에 감추어진 인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 족보로 보자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최선일 뿐이었던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나중에 신성모독이라는 올무가 되었던 그 속죄를 선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간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까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 속죄, 이 죄 용서의 선포를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예수님의 속죄 선포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 즉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는 불행한 우리의 실존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럼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속죄, 즉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졌다라는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속죄 선언을 하시고 속죄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 계셨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과 행동 또 삶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될 수가 있을까요?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룩해 보이고 또 신실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걸음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깨끗함을 말하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사특함이 꿈틀대고 있는지, 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는 얼룩들을 우리는 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내 뜻과 다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 전체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향하는 그 순복의 따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의 삶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서슬퍼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많은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이라는 열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는요, 타투 가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말씀이 새겨진 뭐 임플란트를 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용하는 이 시즌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언약을, 이 새 언약을 함께 기념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던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그 토라를 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과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저 돌판에만 새겨두고 내 마음에는 세상을 채우려고 계속 부산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이 아닌 자신의 마음 안에 오롯이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보면 두려움에 휘청거리던 그 마음이 든든히 서기 시작합니다. 온갖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로질러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충만함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쌓이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치의 길이 결국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귀신을 내어줬던 그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닌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곳에 있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제야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그 안정감과 일치를 이 현실의 무게를 거슬러야만 하는 이 고난의 때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드러나고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을 울리기 마련이죠. 깊은 사랑이 싸늘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닌 돌판에만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고 만 사람들이라면 막상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텅 비어있고 버려야 할 나의 마음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언약을 새겼던 그 돌판은 깨어지고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 깨뜨리시지 않는 한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유용하게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상대인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상대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어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옛 방식이 실패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큰 사람들이 작은 것을 잡아먹고 작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빚에 갇히게 되는 경제의 오래된 탐욕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옳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에서도 무자비한 권력의 이 낡은 방식은 늘 실패해왔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작은 확신을 갖는 이 낡은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만의 종파적인 그 작은 공식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큰 세계에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할 그런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제는 이 탐욕과 두려움, 폭력과 확신의 모든 패키지가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낡은 것이 낡은 것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새로움, 그러니까 참된 새로움에 의해서 이때까지 비틀거리던 것을 다시 한번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그 세상 현실의 문제를 다룬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관철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의 양태들,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들, 새로운 권력 배치들, 이웃이 되는 새로운 방식들, 또 교회가 되는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래된 시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것을 버리십시오. 돌판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것을 소망합시다.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 시를 읊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거슬리고 또 너무나 까다로워서 돌아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에, 그 새로운 언약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명들을 새 언약들을 새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